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2월 21일 화요일 모세의 죽음. 불쌍한 모세,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수세기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땅의 경계에까지 도착했지만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 함께할 수 없었다. 신명기 34장 1에서 12절을 읽어보라.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모세는 홀로 외로이 그가 궁전의 영광과 장차 애굽 왕국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후에 파란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던 생애를 회고하였다. 모세는 선민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이적들과 그들이 유랑하고 반역하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자비를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실함을 인정받은 성인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부주와 선지자 471-472. 신명기 34장 4절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부조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되풀이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에게 그대로 하고 계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보통의 시력으로는 당시 모세가 서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리켜 보여주신 모든 땅, 곧 모압에서부터 단, 납달리,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곳까지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엘렌 G. 화이트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 초자연적인 계시였다. 모세는 현재 그 땅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뒤에 그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보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약올리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저지른 실수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적 약속에 충실하실 것임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함 있는 당신의 충성된 종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땅을 보여주심으로 끝까지 당신의 언약에 충실할 것임을 보여주셨다. 묵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던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모든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자신의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모세.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살아남는 이들 173.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모세가 그러했던 것 같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겠네. 정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 곁으로 왔습니다. 말씀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더욱더 고민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감동스러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바라보아야 할지,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또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속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전에 천명성교사 훈련원에 가면 이런 훈련 방식이 있었습니다. 민도루 훈련이라고 하는 특별한 훈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민도루 섬에 가서 육체적인 훈련을 3박 4일 동안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구르면서 교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관은 쿡 허리를 찌르면서 그렇게 대답하도록 지시합니다. 선교사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네, 하나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교사님, 왜 성경을 배우십니까? 네, 하나 되기 위하여 성경을 배웁니다. 또 허리를 찌릅니다. 선교사님, 왜 민도루 훈련을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받으십니까? 네, 하나 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훈련을 받습니다. 허리를 쿡 찌릅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왜 선교사로 지원하여 이곳에 오셨습니까? 네, 저희는 하나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훈련을 마치면서 교관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저기 저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서 제일 먼저 뛰어갔다가 달려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하루 종일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힘들었던 지친 몸 때문에 빨리 쉬고 싶어서 제일 먼저 달려가기 위하여 애를 쓰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호각 소리가 불려지고 열심히 선교사들이 뛰어갑니다. 모래바닥 위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자 살자 그들이 뛰어갔다가 다시금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한 선교사에게 교관이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여기에 제일 먼저 뛰어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네, 하나 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때 교관은 다시금 그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저 뒤에 있는 선교사들은 무엇 저렇게 절망하고 아프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뛰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그 선교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금 뛰어가서 그 넘어지고 엎어지고 절망한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결승점으로 같이 함께 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는 연습을 해갔던 훈련이 기억납니다. 성경 사도행전의 첫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두 번째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도행전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결속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순절은 유월절로 지키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계산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을 향하여 그들이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과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합류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 인원은 12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오로지 전혀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진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진지하게 10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그 해답을 사도행적 36페이지에서 저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에 찬 열흘은 진지한 기도의 열흘이었으며 연합된 갈망으로 드려진 기도의 기간이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합된 갈망으로 드려진 기도의 기간이었다. 그 다음 재림교회 주석 11권 10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열망하거나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대할 때 그들을 특징 지어야 하는 연합이었다. 그와 같이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되어야 한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일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마침내 검은 구름이 되고 비가 한 곳에 집중되어서 쏟아지듯이 오순절 성령의 축복이 마음이 하나 된 그곳에 쏟아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르러 오는 영적인 현상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합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여기서 부는 바람은 잔잔한 바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그런 강력한 바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람은 옆에서 불어닥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여기에 바람은 위에서부터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원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기에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강원도 고성 캠퍼리장에서 전국 청소년 연합 캠퍼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수많은 재림 청년들이 모여서 캠퍼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텐트와 천막을 모조리 휩쓸고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태풍 매미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태풍 매미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태풍이 불어오던 그날 화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과 제가 교회 문을 닫고 잠그려고 사택으로 이제 향하기 위하여 문을 잠그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대든지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문을 닫고서는 나무 파편들이 바람이 횡행 불어다니면서 나무 파편 조각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정말로 정말 살인적인 그런 태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그런 소용돌이 바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모든 것을 핥히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불어온다는 사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불법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역할을 이 강력하고 급한 바람이 해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무릎 꿇은 그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장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3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성령의 불길이 지나가는 곳에는 정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기록한 두 번째 묘사는 불입니다.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불은 사물을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보통의 떨기나무 같으면 금세 1분도 안 되어서 연기가 나고 다 타서 사라질 텐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약 성경에서 번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불의 제물을 태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예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오순절날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무릎 꿇은 그들이 정말로 정결해지기를 갈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디엘 무디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한 환경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문법이 맞지 않았고 그의 스피치가 일정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좌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깨끗한 사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든지 디엘 무디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는 청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가 열정 있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배운 것 없는 구도수 성공인 무디를 들어서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놓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음을 이루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르러 올 수 있는 영적인 현상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힘차게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에 하나님은 특별한 세 가지 이벤트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람을 이용하여서, 둘째는 불을 이용하셔서, 셋째는 언어를 이용하셔서 특별한 이벤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창세기 11장에서 발생한 바벨탑 사건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잘 통하던 말이 통하지 않게 된 사실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서로 통하지 않던 말이 잘 통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되찾아 주신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 말로 유창하게 잘 말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포커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에 무엇을 그들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신속하게 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목소리들이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새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경고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적 5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렸고 경솔한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수치스러운 소요와 음주로 방탕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엄숙하게 언약을 맺은 지 불과 수주일도 안 되었다. 그들은 천둥, 번개,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 시내 산에서 두려울 만큼 장엄하게 발하여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히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도록 산속으로 부르심을 받는 명예를 얻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출애굽기 24장 10절.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오를 가장 신성한 사업에 임명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탁월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산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당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높은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백성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더욱 분명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었으며 그분의 모든 요구에 대해 적절한 순종과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었다. 백성을 떠나 산으로 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체결하신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으며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다. 아론의 죄는 얼마나 큰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거슬리는 것이었는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아가 당신께서 멸망시키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비록 모세는 생존자들 중 가장 온유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삼으신 백성의 이익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는 자신의 천성적인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오직 끈질기게 매달려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예언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모세를 높여 이스라엘보다도 더욱 훌륭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 모세가 승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도말하지 말아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탄원을 허락하셨다. 모세는 언약의 비석, 십계명을 가지고 산으로부터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술 취하여 떠들썩하게 흥겨워하는 소리가 진영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가 저들의 우상 숭배를 보았을 때 저들이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언약의 말씀을 깨뜨린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들의 비열한 우상 숭배에 대해 슬픔으로 압도되고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혼란과 수치가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곳에서 그는 돌비를 내던져 깨뜨렸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모세는 돌비를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들과의 언약을 깨뜨리셨음을 나타내었다. 그 돌비 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우 온유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상냥한 성격의 아론은 마치 백성이 전혀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이에 대해 심각하게 느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달래려고 애를 썼다. 모세는 분노하여 질문했다.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 아론은 마치 어떤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 황금 장식들이 금 우상의 모습으로 바꾸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모세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모세에게 자기가 다른 장인들과 함께 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아론은 모세가 백성의 소원에 대해 너무 굽힐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세가 만일 좀 덜 강직하고 때때로 좀 덜 단호하다면 또한 만일 그가 백성과 타협하여 저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준다면 그에게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며 이스라엘 진영은 더욱 평화스럽고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새 정책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불만을 해소하고 저들의 호의를 보존하며 만일 저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예상되는 반역을 방지할 목적으로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므로 자신의 천성적 기질을 행동으로 옮겼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잠언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피라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불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말에 대한 교훈을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솔로몬이 말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말에 대해 언급한 것 중에서 몇몇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유순한 대답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는 히브리어로 헤마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열, 독, 심한 불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극심한 노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며 가라앉지 않는 분노를 나타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격이 무시를 당했든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모욕을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식들을 끊임없이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이제는 보통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30대 남성이 윗집에 사는 노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말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여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화가 난 아래층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위층에 살고 있던 노인들이 따지는 젊은이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젊은이가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분노하고 있을 때 유순한 대답을 하면, 유순하게 말을 하면 그 분노를 쉬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 너무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바란 광야에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양 3천 마리에 염소가 1천 마리나 되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배고픔에 지친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뜻은 먹을 양식을 좀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정중한 요청을 나발은 단번에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나발의 거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니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한마디로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다윗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킬 말로 모욕을 한 것입니다. 나발은 말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고. 나발의 이러한 언행은 소년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강력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 400명에게 칼을 차라 명하고 자신도 칼을 찼습니다. 나발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나발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렇습니다. 나발이 아내 하나는 잘 얻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다윗이 자기의 남편에게 분노하여 칼을 차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잡아 준비한 양 다섯, 볶은 곡식 다섯 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준비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대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분노를 감히 누가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도 살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여인이 다윗의 이런 분노를 쉬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어떤 말로 분노를 그치겠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로 35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아비가엘의 이 말이 다윗의 분노를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발길을 돌려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아비가엘은 유순한 대답으로 다윗의 분노를 쉬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아비가엘의 이러한 모본을 저도 여러분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 고통으로 괴로우며 허무한 삶에 지쳐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Ride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etting ready for the church Monday. My Lord, my Lord,
I'm gonna roar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nna roar
the chariot in the morning, Lord. I'm going to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